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인생들의 본질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늘 고통과 슬픔으로 물들인다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자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걸어가기를 애쓰며 또 말씀 따라 걸어가는 지체들을 세우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동행하셔서 말씀을 좌표삼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21장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고 이어지는 가나안 땅 정복이 그 핵심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 주어졌던 가나안 땅 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수행해야 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에 인생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 복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 그것이 지금 사사기의 내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자체를 우상시한 나머지 이제 세상을 섬기는 일들이 사사기 안에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이제 이 백성들은 인간 왕을 달라고 조금 있으면 사무엘 상에서 요청하게 됩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조금 희망차고 소망이 있는 이야기로 전개되면 좋지만 사실 이제 사사기가 끝나는 순간부터 더 본격적으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열왕기서가 끝이 나면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열왕기서 사이에 끝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선지자들을 통한 절규, 그죠? 그것으로 구약이 매듭지어집니다. 여러분은 구약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구약을 이제껏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읽는 코드가 있다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순종하고 또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만한 행동과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았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배운 이 시대의 신학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영신학이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번영신학이 잘못되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반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지금도 이 번영신학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물들어 있고, 이 번영신학을 통한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맞물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에 걸친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베델에 모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1절 읽으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20장 1절에 11지파가 처음 모였던 장소가 미스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맹세는 싸움 시작하기 전에 미스바에서 했던 맹세를 언급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시제가 좀 애매한데 세 번역과 쉬운 성경은 그 시점을 명확히 밝혀 번역을 해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아무도 딸을 베냐민 가문에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되어 있고 세 번역은 아예 맹세한 일이 있었다. 아무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시제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이 끝나자 말자.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은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지금 계속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맹세를 시작했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입다가 승리에 눈이 멀어 아니 자기의 의를 높이는데 눈이 멀어 어리석은 맹세를 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입다가 했던 맹세와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키려고 행했던 그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 전통에 종교에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이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신념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신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입다 이후로 계속해서 맹세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미스바라는 사실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21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다시 어리석은 맹세를 하고요. 그 맹세의 올무가 되어 있는 상황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흥적으로 맹세를 하고요. 그 맹세의 열매를 그들이 거두게 되는데 또 맹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맹세를 한다는 건 누구한테, 누구 앞에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잖아요. 맹세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자기의 정직, 자기의 신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분 앞에 맹세해야 그분이 보장하시고 그분이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맹세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입다의 맹세보다 이제 이스라엘의 맹세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맹세의 내용이 뭐죠?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런데 사실 큰 틀에 있어서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걸 알면 자신들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사실상 베냐민 족속들은 이 땅에서 씨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맹세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즉흥적으로 동족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겠다 맹세를 한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2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앉는다라는 표현을 무엇 앞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언약궤 앞에 앉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앉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이쯤에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원래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성전. 그럼 이 당시에 성전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어디죠? 베델이죠. 이분들이 지금 필요할 때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서 끄집어내어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단 삼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 안 죽은 거 보면 참 용한 것 같아요. 규례대로. 그 수백 년이 지나서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그 옮기려고 하잖아요. 성전으로, 실로로 옮기려고 하다가 다윗이 보낸 제사장들이 그 화를 당하잖아요.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례대로는 행했다는 거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현장에 언약궤를 들고 다니고 있다. 사실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도 이 사사기에서는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아요.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저녁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통곡했잖아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이 이제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나이까. 사실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죠. 그렇죠? 고소하는 톤이죠.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해 두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수호하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수호하지 못하고 한 지파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셨나이까? 지금 자기가 죽였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되도록 두셨다라는 거죠. 언약 백성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뭐하고 계셨죠? 말도 안 되는 따지는 질문이죠. 여러분, 저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루터 신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고 구원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불멸이 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루터의 신학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리의 측면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옳은 면도 있고 또 한쪽 면을 덜 강조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한쪽 면만 지금 이스라엘도 강조하는 거죠. 언약 하신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 또 자기들이 자기 욕망대로 문제를 선택하고 풀어갔을 때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공동체가, 자신의 나라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 하셨냐라고.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뭐하고 계셨냐. 자, 그리고 다시 또 단을 쌓습니다. 무슨 단을 쌓죠? 번제단과 화목제의 단을 쌓고 있는 거죠. 참 그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정신을 차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니, 좋게 보려고 저는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가증스러우셨겠다. 그래서 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내보내셔서 열왕기서 시절에요. 이 백성이 내 앞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부르지 말라고. 너희의 하는 예배, 기도, 헌금 하지 말라고.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나 여호와는 예배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걸 나중에 끝에 한번 말씀해.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죄인인 우리가 죄가 사라져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인애죠.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게 사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인애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베냐민 족속 전체를 다 죽여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맹세까지 한 상태에서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죠. 화목제는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죠? 차라리.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의 제사 앞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며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고 안 되니까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렸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먼저는 나타나셨잖아요. 점을 쳤잖아요. 칠까요 말까요? 쳐라. 그 죽었잖아요. 또 쳐라. 죽었고요. 또 쳐라. 이제 죽입니다. 개입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입이 나타날 걸 기대하면서 예배까지 드렸는데 개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말씀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시제를 또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장로 가운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맹세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죠? 이전에 20장에서 이제 이거는 기록되지 않은 거죠.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전쟁에 참여치 않은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우리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때 맹세를 또 한 거죠. 그죠? 이 사람들 삶은 맹세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매번 맹세.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맹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맹세하셨죠?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인 거죠, 사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나의 어떠한 증명하려고 맹세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위성, 명분을 찾고자 하는 것 한 가지와 또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맹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전쟁에 참여치 않는 또 다른 동족을 또 죽이겠다는 맹세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맹세죠. 자기 동족을 죽여야 하는 맹세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을 기억해낸 거죠? 이 맹세를 왜 기억해낸 거죠? 지금 베냐민 족속을 섬멸했는데 베냐민 족속 중에 남자가 6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멸절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럼 공동체 전체가 이제 와해되잖아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멸절시키지 않고 이 족속을 보존하는 방법과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으니까 이 자신들의 맹세도 지키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 올라오지 않는 족속은 죽이겠다는데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안 올라왔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우리가 한 맹세대로 다 죽이고 그들 중에 남아있는 처녀를 베냐민 족속에게 주어서 베냐민 족속 자체가 이 땅에서 존속하게 하자. 굉장히 탁월한 지혜죠. 그래서 야베스 사람 모두를 죽이죠. 근데 또 하마터면 이곳에 처녀가 600명이 나왔으면 문제가 깔끔했을 건데 처녀가 400명밖에 안 나왔어요. 200명이 모자라네요. 무슨 방법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각하다 보니까 200명의 처녀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손으로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실로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오는 여인들 중에 베냐민 족속 보고 200명 잡아가라는 거죠. 남은 200명. 여러분 옛날에 사사기 21장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문제에 문제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까? 죄가 한번 관영하니까 그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 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뭐 그런 걸 교훈 삼을 수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하는 판단이나 사람이 하는 생각들이 선할 수 없잖아요. 창세기에서 이제껏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한 판단, 아니 한술 더 떠서 거짓, 욕망, 이기심을 뚫고 들어가셔서도 하나님이 그 삶들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껏 일구어져 왔잖아요. 우리가 더 나은 판단,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교훈 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분의 기준이 뭔가? 이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하시는 뜻이 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들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그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의 본질이 뭐라고 성경이 보여줍니까? 큰 소리로 울며 통곡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본질이 통곡입니다. 사사기는 통곡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에스라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시다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통곡해야 된다고. 우리의 본질이 이 성경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면서 걸어왔냐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아셨습니까? 알고 문제를 풀어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의과 교육을 하고 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그전에는 그럼 하나님 모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전에 가지고 문제를 풀던 기준이나 방법들 모두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까? 나죠. 우리 세상에 젖어있는 어떤 번영신학에 젖어있는 모든 기준 아니었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건 믿음입니까? 신념입니까? 믿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실 인생은 다 소망이 없는 면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다들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고 덤벼들고 있잖아요. 마치 베냐민 족속을 치리하듯 그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치리하고자 하는 칼을 들고 달려들고자 하는 우리는 어떤가요? 한 분이 그 명성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데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목회자 살해 문제 때문에 전 교당으로부터 성토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누구 한 명인들 돌을 들고 서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물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면을 아예 넘어서요. 원래 인생은 소망이 없었어요. 교회는 원래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소망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나요? 저는 그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다 교회가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가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없었어요. 성경에도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그 요구, 하나님의 그 갈망, 하나님의 그 어떤 구애, 그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게 사실 하나님 바라시는 비전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서기는 싫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걸 대가를 치르면서 제자도의 삶을 살긴 싫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혁과 목사의 개혁과 이 사회의 개혁과 나라의 개혁에 대해서 기치를 올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에스라에서 말하는 교회가 처음에 에스라에 세우는 교회들은 다 그 광야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두워요. 더 이상 사회의 개혁을 바라지도 않고 더 이상 교회의 개혁을 바라지도 않고 더 이상 이 땅의 어떤 희망과 소망을 바라지도 않는 게 모토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상으로서는 맞지 않는 교회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왜 이 초대 그 원장님이신 그 장로님께서 왜 이렇게 모토를 세우셨나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한 명만이라도 인해를 이 땅에 펼쳐가고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개혁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조리한 나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 바라보고 애를 쓰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애를 쓰는 그런 사람 하나만 나오길 하나님 바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린 사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말, 행동,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건 힘들잖아요. 그건 힘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문제, 더 큰 문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악을 처벌하고 대외적인 명분을 가지고 공의를 세워가는데 목숨을 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어놓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않는 모든 자는 죽는다. 그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 뉘우쳐 이 말은 후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당연히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존속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딸은 줄 수 없잖아요. 자기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들을 죽이기로 이제 생각한 거죠. 8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굉장히 신기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왜 안 올라왔죠? 동족 베냐민 족속을 치자는 그 전쟁의 결의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안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제 꼬집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안 올라왔는지 물어는 봤어야 되잖아요. 사실 저자는 굉장히 동정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글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족을 죽이러 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오히려 알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 요셉 형제가 누구죠?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과 요셉 아닙니까? 형제 지파거든요. 혈통적으로도 가까운 민족이잖아요. 형제 지파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요단 서편의 분위기도 담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요단 동편 사람들이 불편한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이자는 거죠. 그럼 12,000명 큰 용사, 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10절에 보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었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뭐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진멸하다. 11절에 진멸하다 나옵니다. 진멸하다 히브리 말이 헤렘이거든요. 헤렘이라는 건 가나안 족속 중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징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기준을 헤렘,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고 와서 헤렘이라는 용어를 자기 동족들을 학살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는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고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럼 남자와 자지 않은 여자만 남겨라는 거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금 굉장히 좀 신기한 질문 같지만 여자가 남자와 자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지금 이걸 누가 확인해야 되죠? 아니 제가 질문이 이상합니까? 이 12,000명이 가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 생각에 일단 남자와 부녀, 어린아이 다 죽이고 나서요. 일단 젊은 여자들을 다 모았을 거예요. 그죠? 눈앞에서 자기 형제, 부모, 동생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대화로 물었을 수도 있겠죠. 너 남자와 잤어? 안 잤어? 잤습니다. 바로 그렇게 죽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사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또 사람이 죽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잤다고 하겠어요? 안 잤다고 하겠어요? 이게 지금 상식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었을까요? 어떤 확인 절차를 했겠죠. 아니 12,000명의 남자에 의해서 여자랑 여자가 처녀인지 아닌지를 확인당하는 작업도 인권유린인데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눈앞에 옆에 친구들이 목이 베이고 죽어요. 이게 지금 성경은 굉장히 짧은 행간으로 뛰어넘어 버리지만 실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단한 일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로 또 처녀를 400명밖에 못 얻었네요. 그죠? 베냐민 사람 600명을 위해서 길르앗 사람 모두를 죽인 겁니다.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는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시킨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어쩌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총에 올라가서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한 판단이 옳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장로들이죠. 12절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는 400명을 얻었으니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갑자기 저자가 지금 왜 갑자기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 요단 서편 이스라엘 땅을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요 여호수아서에서 정복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예요. 여기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사실 정복을 완료하지 못했으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저자가 왜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이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실로가 어디라고요?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가장 성스러운 성전이 있는 실로마저 가나안화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장인 교회가 세상이 되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겠죠. 이스라엘의 중심이 가나안화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한 여인이 죽은 사건, 레위인의 살인, 그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수많은 여인들을 강간하고 있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한 여인의 강간이 600명이나 되는 여인의 강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거죠.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다. 일종의 정전협정으로 보면 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서 샬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과 어울립니까? 거기 가서 샬롬을 선포한다고 해서 거기 샬롬이 자리할 수 있습니까? 그 히브리어가 샬롬이 평화잖아요. 그 샬롬의 부정어가 앞에 N을 붙이는 거거든요. N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샬롬이 없다. 샬롬이 없는 시대에 샬롬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악을 처벌했으니까 이제 샬롬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돈이 있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샬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샬롬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제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한 샬롬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그 우리나라의 정상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정전협정 아래 최대의 지금 이제 평화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인간들이 만나서 인위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TV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나눠져야 되는 게 아니라 세계 1, 2차 대전의 주범인 일본이 나눠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일본이잖아요. 더 세상에 못할 짓을 많이 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나눠져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나눠졌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왜 우리나라에 일제시대가 있었고 왜 우리나라에 6.25가 있었죠? 왜 하나님 뭐 하시죠? 여러분, 그 우리는 1907년도에 있었던 이 땅의 부흥만을 생각하는데 그때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내 삶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셨는데 교회가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이게 우리가 일으킨 부흥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지도자들은 거짓을 일삼고 음란을 일삼고 망령된 일을 일삼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무이한 징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하나님 앞에 벌이는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받는 이 징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르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말을 하지 않았던 일본은 그냥 그대로 두셨네요. 자, 이 문제를 우리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뭐 배우자를 향해서, 아니 교회에 있는 중직자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세상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들 원래 교회는 그랬고요. 원래 목사들은 그랬고요. 원래 중직자들은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일하고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나올 때 그 땅에 부흥을 다시 일으키세요. 우리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자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씀 앞에, 예,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새로운 측면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세상 전체에 소망이 없다는 걸 시각을 자꾸 두고 있으면 원래 소망이 없었다니까요. 성경 안에 더 소망이 없는 걸 상세하게 펼치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더 소망이 없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이라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 소망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시선이 향해 있어요. 그게 무의미하다니까요. 제가 성도분들 보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남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거 그만하시라고. 그 소용없다고. 그게 성경이 인생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 심각한 상황을 진짜 샬롬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래 안 좋았, 다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열왕기서 그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비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이 샬롬이 시대에 조금 있으면 사사기 뒤에 뭐가 나오죠? 룻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레위인이 강간당할 때 레위인의 첩이 강간당할 때 사람들은 남자를 내어달라는데 여자를 내어줬잖아요. 그 집단 내어주고 이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여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는 지금 여자는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더 여자는 부품이나 도구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내줬잖아요. 근데 여기 이 시대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실로에서 200명 잡아가. 아, 그쪽 다 멸하고 남자하고 앉은 사람들 주면 돼. 여자는 그냥 인격의 존재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럼 여자를 인격적으로 취급합니까? 물론 가장 약자인 여자가 지금 가장 강자인 자리에 앉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면에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시절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이 여인들을 희생양 삼았고 그 여인들은 가장 약자인 시절을 계속해서 보내는 가운데 사사기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룻기가 나오죠. 룻의 이 땅에서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여인이잖아요. 이방여인인데 하나님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거기 또 더 보잘것없는 사람 한 명이 나오네요.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은 나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 위에서 그 두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폭력과 억압과 강자들의 독식하는 세상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철저하게 유린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해 자기를 포기했잖아요. 룻기 강의인 거 기억나십니까? 룻기는 따로 강의하진 않을 거예요.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사이에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룻을 별처럼 들어올리시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려고 했던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소망을 이 땅에 끊이시지 않는 거죠. 그 한 사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룻, 나오미,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어두운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되는 건데 빛처럼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다윗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문제로 취급하지 마시고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거든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애쓸 때, 그리고 룻기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창세기 37장에 일어났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사무엘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시대가 진짜 샬롬을 누리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교인들은, 그죠? 저도 교인 중에 한 명입니다. 성도들은 늘 다른 사람, 세상의 문제에 집착하는데,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을 계속하고 있죠.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결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다못해 우리 가정이라도, 그죠? 하다못해 우리, 제가 여기 속해 있는 우리 시내가 교회만이라도 참 샬롬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여러분, 21장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 룻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죠? 남편 죽고, 아도 없고,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돌아가면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고, 시어머니 모셔야 되나? 모시면 죽는 건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겠대요. 자기를 포기하는 룻, 그리고 또 그 불쌍한 며느리, 아니야, 너 나 모시면 너에게 소망 없어, 돌아가. 너 나하고 같이 있으면 너는 인생 끝이야. 너 다른 남자 만나서 제가 해. 아니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약한 사람을 돌보라 하셨으니까 제가 제 인생 전체를 내려놓겠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내려놓았던 룻, 자기 인생 전체를 내려놓았던 나오미 덕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인 보아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 믿음을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한번 그렇게 간구하면 어떨까요?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까요? 우리의 하나님과 무관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우리를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펼쳐 가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날마다 대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소망이 있으심을 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 위해 오늘도 그 사랑을, 또 그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실천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샬롬이 온전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한 우리의 기도대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